목사로서 언제 아 내가 목회자구나, 내가 정말 목사구나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저희 주관적 생각입니다. 언제일까요? 말씀을 전할 때일까요? 네. 네. 힘들어하셔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느낄 땐 신방할 때예요. 예. 만날 때. 아,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구나.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들이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 감격할 때가, 열매 맺은 걸 볼 때가 신방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커다란 한 교회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 뭐 팡팡 프레이트 페스타, 총회, 그 이상의 사역들을 해냈습니다. 2019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 위한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정말 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이런 커다란 행사를 지내오면서 또 다시 한번 교회에 자원들을 모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열심히 신방하고 또 이렇게 만나고 세우는 과정을 이 연말에 우리는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방이 좋고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다 다르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듣고 듣다 보면 때로는 목사인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눌리는 거예요. 예, 제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기도밖에 없을 때, 또 때로는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눌려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2살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텔레비 본다고 잘 아빠를 보러 안 나오는데 둘째는 항상 아빠 아빠 하면서 나와요. 그런데 그때 첫째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노래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둘째가 춤을 추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에서 언어가 나오지만 또한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의해 생각의 틀이 또 바뀌기도 한다. 언어란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이미지, 생각, 개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작용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마트에, 커다란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샀어요. 무엇을 샀냐면 노랗게 익은 레몬을 샀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노랗게 익은 레몬. 그래서 함께 교회 와서 이제 레몬을 짜 먹으려고 반으로 뚝 잘랐으니 잘랐더니 즙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음료를 만들려고 손으로 쭉 짰더니 더 즙이 새어나오겠죠. 지금 여러분 입에 침 고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예, 손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정상적인 감각기관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자동적으로 몸에 반응해서 침샘이 고이게 되어 있다.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뇌는 레몬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작동함으로써 우리 침샘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레이코프가 분명히 파악한 것은 이것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실제적인 올림픽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결승에, 금메달에 다가가는 훈련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죠. 이 이론을 통해서 레이코프는 우리의 뇌가 긍정과 부정을,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로 반응하고 그림을 떠올린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뇌는 긍정과 부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이미지를 형성하며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부정적이든 거짓이든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정신에 우리를 놓아버리게 될 때 우리는 주저앉고 세상의 정신에 휘둘리며 분열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난리와 소문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며 영의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2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님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 시대의 정신, 분열과 이간질한 정신에 저항하여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데 힘쓰라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생명과 평안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열과 의심, 비방과 의욕이 판치는 이 시대에 혼란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당시 로마의 가택연금된 상태인 바울이 쓴 옥중서신으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신의 근황과 권면을 전하는 개인적 성격의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빌립보서는 특별히 친밀감이 강조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는 자신이 사도라는 말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신뢰했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감정과 관계없이 너희는 기뻐하기를 결단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 오히려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며 이 사실을 통해 오히려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간증,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대적인 많은 도전과 이 당시 빌립보의 교인들이 겪었던 분열의 시대적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2020년도는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특별히 경제활동 20%의 인구가 모두 다 은퇴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2020년까지 이러한 경제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인본주의 물결 가운데 새로운 자기중심적 그리고 굉장히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서 교회들은 일치와 연합을 가로막는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는 시대적 위기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입장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은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가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난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함께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너무도 아픈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며, 이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질 수 있을까요? 먼저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조병화 시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생각 속에 산다. 너의 집은 하늘에 있고 나의 집은 풀밑에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산다. 너는 먼 별, 창 안에 밤을 재우고 나는 풀벌레 곁에 밤을 빌린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잔다. 너의 날은 내일에 있고 나의 날은 어제에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세월이다. 문 닫은 먼 자리, 가린 자리, 너의 생각 밖에 내가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있다. 너의 집은 하늘에 있고 나의 집은 풀 밑에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산다.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생각에 따라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올까요? 좋은 감정.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떤 감정이 올까요? 나쁜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대생을 잔악게나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자신을 붙잡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편지로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잔악게나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앞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언젠가 노임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에 대한 결정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가? 생각나는 대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종으로 여기시며 낮아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여기신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스스로를 낮춰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영역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바울을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 함께 매일 죽어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모두를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 되기 위해 자신을 종으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 모든 기쁨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7절은 세 가지 문장이 복문으로 된 하나의 문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이 주문장이고 나머지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될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비워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은 그러한 대상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누가 봐도 흠모할 아름다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러한 태도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들,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마음들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주 씨의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며 사는 것 중에 종종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련, 욕심, 시기심, 의심, 질투. 계속 지고 있으면 독이 됩니다. 나를 망칩니다. 늦기 전에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것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수필가 도미니크 로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느라 시간을 잃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비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채우느라, 움켜잡느라, 인정받느라, 나의 교만을 드러내느라 주님의 선물과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어미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비워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훈 씨는 왓칭이라는 책을 통해서 델마 톰슨이라는 여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델마 톰슨은 작가가 되기 전 군인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훈련소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경험이죠.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 그녀는 섭씨 45도 내는 지독한 무더위 속 오두막집에 혼자 방치되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래바람이 불어 닥쳐 입안에서 모래알이 씹히고 음식을 해두면 금방 쉬어버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집 주변에는 뱀과 도마뱀이 기어다녔으며 몇 달 만에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듭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낫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한참 후 아버지에게 온 답장에는 단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옥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는 두 죄수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는 흙탕길을 보았다. 하나는 별을 보고 하나는 흙탕길을 보았다. 이 두 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기피했던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고 친구가 되었으며 인디언들의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과 멍석자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식물들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해서 선인장, 유카, 여우수아 나무 등 매우 매혹적인 이러한 식물들을 깨닫고 알게 되었고 빨갛게 저무는 사막의 노을, 저녁 노을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사막을 배경으로 한 멋진 소설의 작가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막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변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